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는 믿음. 믿음은 결국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만이 진짜지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일상의 삶 속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가짜 믿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진짜 믿음이라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드러나야만 맞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전혀 믿기지 않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가짜예요. 가짜예요. 일상에서 원하는 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몇 가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입니다. 대개 가슴이 뜨거운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새벽을 깨웁니다. 늦잠을 안 자요. 물론 어쩌다 피곤할 때는 늦잠 주무실 수 있죠. 그러나 빈둥빈둥 뒹굴뒹굴 하지 않아요. 정말 비전이 분명하고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야 될 꿈이 있고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일찍부터 일어나 준비하고 행동합니다. 첫 번째,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을 받는 방법 첫 번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해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저는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빈둥빈둥 뒹굴뒹굴 전혀 이해하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들은 정말 일찍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또 이렇게 농사하시고 그랬단 말이죠. 그 모습을 늘 지켜봤고 또 빈둥빈둥 뒹굴뒹굴 하는 모습을 부모님들은 절대 용납을 안 하셨어요. 네. 그래서 뻘떡 일으키고 맨날 창문 다 활짝활짝 열어놓으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새벽에 깨어날 수 있다는 거 참 의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새벽마다 매 시간 매번 그 자리에 오셔서 새벽 기도하시는 어른들을 뵐 때마다 참 존경스럽다는 마음이 들어요. 안타까운 것은 젊은이들이 너무 없어요. 젊은이들은 기도 안 해도 사는가 봐요. 예. 기도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는가 봐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 어른들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분들이 왜 저렇게 기도할까? 저분들이 왜 저렇게 기도할까? 일상의 삶에서 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한 자에게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일상의 삶에서 복을 준비하는 게 뭐냐? 매 새벽마다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 복은 뭐냐면요,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밝게 웃어보기입니다. 여러분 표정을 잘 지으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마냥 웃어서 좋아요. 예. 또 실없어서 뭐 실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서 감사한데요. 어쨌든 목사님은 참 마냥 웃어서 좋아요. 제 속은 타 있어요. 예. 제 속은 막 타 있는데 제가 속이 탔다고 얼굴 인상 쓰고 다녀봐요. 목사가 은혜가 안 되죠. 하나도 은혜 안 되죠. 이 강단에서 인상 팍팍 쓰고 맨날 치는 설교만 해봐요. 막 때리는 설교만 해봐요. 그럼 은혜가 하나도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바로 이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밝게 웃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행복과 성공이 있는가 하면 실패와 불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행복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불행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긍정적으로 밝게 웃고 밝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일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미소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인상 쓰면 너무 무서워요. 예. 인상 안 썼으면 좋겠어요. 늘 사랑으로 밝게 웃어주시고 맞이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격려해주시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작은 일에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표현하기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표현하기.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느냐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 감사한 일이 생기고,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고마운 일이 생기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사랑할 일들이 생긴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주 하세요? 자주 하세요. 예. 그래서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시길 바라고, 고마운 일들이 많아지길 바라고, 사랑할 일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문제가 있을 때 피하거나 감추지 않기입니다. 피하거나 감추지 않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정직함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책임입니다. 제가 그것을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럴 때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결국 뭐냐면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삶의 태도의 문제예요. 일상의 삶의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삶의 태도의 문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백석대학교 류호준 교수님이 쓴 일상 하나님 만나기라고 하는 이 묵상 산문집을 보면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정작 쉽게 버림받는 삶의 영역이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일상에서 신성의 아름다움과 장엄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멈추고 일상에서 주는 그 유익들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성한 아름다움과 장엄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매일같이 밤하늘에 걸리고 있는 형형색깔의 아름다운 별들을 보면서도 호젓한 숲속길 가에 핀 민들레꽃의 아름다운 색상을 보면서도 수평선 너머로 떨어지는 석양의 장엄한 일몰을 보면서도 갓 태어난 아기의 해맑은 눈동자를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혹 일상의 삶을 그저 버림받은 시간으로 내버려 두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일상의 삶의 순간 속에서 얻어지는 유익들을 하나하나 취하며 살아가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놓치고 살아가는 일이 아니라 정말 얻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의 삶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의 삶에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보면 모든 성도가 다 거룩해요. 아, 정말 사랑도 많아 보이고요. 충만하고 기쁨이 가득해 보여요. 그런데 교회 밖에 가면 딴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예. 우리 교회는 아마 아닐 줄 믿어요. 예. 우리 교회는. 그래서 밖에서 만나긴 두려워요. 교회 안에서는 다 홀리하니까, 다 경건해 보이니까 괜찮은데, 혹 교회 밖에서 만날 때 이분이 딴 사람일까 겁나요. 예.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늘상 똑같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주일에 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평일에도 계속 유지하고 살아갔습니까?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얻었던 영적인 거룩한 은혜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평일에도 계속 그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유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떻습니까? 까마득히 잊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까마득히 잊고 살아가진 않으세요?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요. 우리 집을 목표로 해서 오는 손님도 아니고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그 지나가는 나그네를 아주 정중히 대접하고자 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나그네 세 사람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들의 의견마다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두가 다 천사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두 명은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의 내용, 이후의 내용들을 자세히 꼼꼼히 읽어보면 세 번째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이고 천사들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 그렇단 말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즉 하나님과 천사들인 줄 알고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냥 늘 하듯이 일상적으로 대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주요한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실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는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약속을 주실 때도 그에게 음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성경에서는 도대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맞습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그래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만나려면 온갖 종교적인 노력들을 기울여야 겨우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늘 가까이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세 명의 나그네가 찾아온 시간을 보세요. 이 세 명의 나그네가 언제 찾아왔어요? 보니까 날이 뜨거울 때 돼 있어요. 날이 뜨거울 때 해석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오후 2시나 3시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어떤 시간이냐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때악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저 낮잠을 자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시간에는 손님이 찾아오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손님은 찾아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 시간과 장소에, 그리고 예기치 못했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괜찮아요. 일상적인 삶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선한 마음으로 반응한단 말이죠. 그 증거가 히브리서 13장 2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야기해요. 여기 이야기는 부지 중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지 중에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않은 그때의 갑자기라는 얘기예요. 갑자기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본받아야 할 일상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을 받기 원하시지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길 바라요. 우리 사랑 양적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복을 받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째는 일상의 삶이 날마다 거룩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 날마다 거룩해지도록 해야 돼요. 교회에 와 있을 때는 거룩한데 밖에 나가서는 엉뚱하게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지 말고 일상의 삶이 날마다 거룩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경건의 일에 힘써야 돼요. 자신의 경건의 일에 힘쓰는 일들을 해야 돼요. 1절의 말씀에 보면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걸 알아야 알아요.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요, 바로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입니다. 놀라운 거지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했던 장소였던 바로 이곳에 아예 자신의 장막을 쳐 거기서 거주했어요. 놀라운 거지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 그것은 뭐냐?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중요한 것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도의 사도 바울이라 불려지는 썬다싱이 있습니다. 이 썬다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 있으나 매일매일 삶 속에,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어렵다. 다 참 의미를 잘 보세요.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 있으나 매일매일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어렵다.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모들은 딴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사모들이 여기 앉아있으니까 설교를 제대로 못하겠다. 사모님들이 평가를 하는 것 같대요. 아이고, 지도 못 살면서 그렇게. 아이고, 사랑하라고 설교하면 아이고, 지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다른 목사님, 저는 뭐 괜찮아요. 아내가 있어도 괜찮아요. 이 설교를 아마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예. 괜찮아요. 오늘 참 제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나 했어요. 뭐냐면, 제 아내에게 카톡을 보낸다는 것이, 문자를 보낸다는 것이,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하필 우리 교인들 그 그룹방에 올렸어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제가 그거 보고, 우리 전도사님이 제 예배, 2부 예배 끝나고 나는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잘못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혹시 제가 아내한테 욕을 했다든가 아내한테 막말을 했다든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 얼마나 상처받을까. 그래서 얼른 가서 빨리 확인했지요. 그랬더니 오늘따라 내내 안 하던 표현 뭐 여러분 많이 피곤, 아니 아내에게 여보 많이 피곤하겠지만 오늘 힘내고 좋은 하루 되려고 행복한 하루 되려고 이런 축복의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 예. 평소의 삶이 말해주는 거예요. 예? 평소의 삶이 만약에 제가 이 교인들이 다 보는 이 카톡방에 아내에게 그렇게 했어봐요. 막말을 하거나 뭐 막 했어봐요. 우리 교인들 얼마나 몇 분 막 상처받고 울며 막 집에 돌아가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런 거예요. 가장 유명한 좋은 책이 있어요. 노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단조로운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린 대개 특별한 것을 따라갑니다. 그것을 추구합니다. 특별한 기적, 특별한 은사, 뭐 특별한 영적 경험들, 뭐 이때 특별한 거, 뭐 평범한 것들은 별로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그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특별한 거, 남과 다른 특별한 거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 책에 나오는 니콜라 에르망이라고 하는 이 불리는 이 노렌스 형제의 삶은 어쩌면 너무나 단순하고 또 단순하다 못해서 비참함에 가까운 느낌을 갖게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히 수도하는 수도사였지만 그들이 늘상 평생 했던 일이 뭐냐면 밥 짓기와 구두 수선하는 일이었습니다. 놀랍지요? 수도하는 수도사들에게 주어진 일이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이 그저 밥 짓는 일, 구두 수선하는 일에 주어졌어요. 어떤 막 가서 유창하게 설교를 한다든가 뭐 강의를 아주 뛰어나게 한다든가 뭐 그런 자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늘상 반복되는 일, 그저 아침에 되면 밥 짓는 일, 그리고 구두 수선하는 일이 늘상 그들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렌스 형제가 일상의 삶에서 지루함이 아닌 단조로움이 아닌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를 이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임재에 대하여 연습했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책 페이지 128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노렌스 형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란 자신에게 맡겨진 일상적인 행위들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거기에서 모든 인간적인 요소들을 깨끗하게 걸러낸 다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날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요. 몸을 땅에 굽혀라고 하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대단히 겸손했습니다. 몸을 땅에 굽혀 얘기해요. 나그네를 극진히 섬기는 그 마음, 여러분 그 겸손하지 않고는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또 3절에 보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돼 있어요. 여기는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여기서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하나님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좀 더 꼼꼼히 보면 아직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직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여기 내 주여 주께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마치 주인처럼 높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로는 손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손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자신을 종으로 지칭했다고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결국 성전 중심의 삶은 일반적인 어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나그네를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은 지금 무엇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일상의 삶이 날마다 거룩해지도록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거,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성경에서 다루는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고자 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단순히 기도 많이 하고 뭐 말씀을 따라 살고 이보다도 실제적인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경건의 삶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대개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배, 기도, 전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뭐 대접하는 일들, 뭐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일들 또 힘든 자들을 또 함께하는 일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 은혜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나그네를 섬깁니다. 특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그네를 영접하지요? 달려나가 영접하며 돼 있어요. 달려나가 영접하며. 대개는 밖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 되죠? 예, 막 그냥 나가서 천천히 나가가지고 슬리퍼 그냥 찍찍 끌고 니시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니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지 않았어요. 달려나가 영접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그가 어떻게 만드는지 보세요. 6절과 7절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급히 속히 달려가서 급히 분위기는 굉장히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서두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흥분과 감격으로 부지런히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뛰어다니면서.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이미 백발이 된 노인이 그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동문서주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달려다니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급하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요? 아니면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불행은 이런 아브라함의 흥분과 감격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린 다시 아브라함의 가슴에 있었던 흥분과 감격이 되살아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래서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 우리 양조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보상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9절부터 보면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마친 후에 하나님은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묻고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라를 찾고 있다고 하는 거죠. 왜 찾았을까요? 사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 사라는 듣기는 했어요. 남편에게 듣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라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사라를 찾습니다. 더욱 확고히 그의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물론 사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알고 있었죠.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자기의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해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엿듣게 됐잖아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엿듣게 됐는데 그것을 듣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온 거예요. 기가 찬 거죠. 그 나이에 아기를 주시겠다는데 그것도 내년에 주시겠다는데 이런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웃긴 거죠.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능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 안의 문제일까요?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혹 웃지 않으셨습니까? 기가 차다고 어떻게 내가 나한테 그런 일이 이렇게 있느냐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하심에도 내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웃고 있습니다. 기가 차다고. 그거 나한테 이루어지겠어.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실제로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회에서는 믿는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일상의 삶에 돌아가서는 여전히 예전의 모습과 똑같은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상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주를 위한 충성, 그 주를 위한 충성은 비록 육체적으로 힘들고 시간과 돈의 손해를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결코 상을 잃지 않는 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보상은 어떤 세상이 주는 물질의 성공의 같은 복은 아닐지 모르지만 인간이 결코 할 수 없는 그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상을 다 얻고 누리고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일상의 삶 속에서 언제든 만날 수 있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구제와 선교는 사람에 대한 대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놀라운 영적 비밀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가 생명 있을 동안에 일상의 삶 속에서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겸손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와 구제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믿음으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깨 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나 기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다시 한번 나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깨 하리 나 주님 다 기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깨 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다 기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주어진 것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접대하는 그저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약한 자를 배려하고 품어주는 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 열심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제는 일상의 삶이 날마다 거룩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흥분과 감격으로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게 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